제 177회 구조를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정신없어요. 추미애부터 트럼프까지. 이 와중에 이현주는 낄 데가 없어. 사고를 쳤는데도 진중권 이제도 밀렸어.
존재감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트럼프의 괴상한 인질극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할 정도로 이제 트럼프 하는 행동은 굉장히 뻔뻔한 짓이고 나쁜 짓이지만 속으로는 잘했다. 비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화장실에 가서 세 번 웃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좋은 소식이다.
이건 이 인간들은 원래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시처럼 뭔가 인류를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하겠다는 놈이 더 위험한 인간이고 작은 걸 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조용하잖아요. 네. 막 어제까지만 해도 전쟁 날 것처럼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더니 오늘 반등했어. 저는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어요. 아, 요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보니까 짜고 치는 것 같아. 이란이 뭐 미사일을 80개를 샀다 그러는데 진짜 샀는지 증거 없어. 아니, 그 TV 화면 다 가짜라는 거야.
아, 그것도 가짜라고?
네, 그 다 옛날에 뭐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TV 화면에 뭐 불꽃이 튀고 했는 거 다 가짜 화면인 거야.
아, 그 위성 사진까지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 가짜 위성 사진이고 하여튼 다 가짜. 하여튼 진짜 80개의 미사일을 샀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지.
TV 화면은 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TV들이 막 뒤지고 막 알자지라도 찾아보자 하면서 알자지라가 옛날 그 화면 올리면 그거다 이거다 하고 막 이것부터 또 아랍어를 모르니까. 이건 저의 업무론에 의하면 제가 업무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또 업무론을 생각해내는 건 재밌어요. 이 옛날에 카스트로가 체 게바라를 엿먹이듯이 가서 죽으라. 이게 뭐냐면 이란의 업무일지 모른다. 솔레이마니를 제거해서 그러니까 2인자를 제거한 거지.
그거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주얼레가 죽었을 때 모택동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천안문 광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추모객이 몰리는 거야. 추모객이 막 주얼레를 추모한다 그러면서 작게 모택동 물러가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2인자의 장례식을 원래 화려하게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2인자의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분위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체계발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카스트로는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체계발화를 계속 우상화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옆에 가서 얼쩡거려. 그게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김일성은 뻔뻔스럽게 자기 동상을 세웠는데 카스트로는 체계발화 동상을 세워놓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제가 이 확전이 안 될 거라고 본 이유가 이란이 이 확전할 카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이 좀 오버한 게 맞아요. 이 이란과 사우디의 균형이 이란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일단 이라크를 이란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시리아까지 먹고 레바논으로 연결하면 이란은 후티 반국, 예멘은 후티 반국까지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잘한 건 아닌데 그 전체 인류의 리스크를 오히려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기분 좋다고 막 잘했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상대하는 것은 역사 전체를 상대하는 거지 어떤 사안별로 뭐 희일비하고 하나하나 그 계산하고 깨알 줍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역사의 큰 틀로 보면 트럼프 같은 인간은 박살을 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솔레이마니 폭사를 계기로 사우디와 이란이 손을 잡아야 돼요. 이 트럼프가 사우디의 면상에 주먹을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 간 이유가 이라크 총리가 그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예멘 반군한테 당하다가 안 되겠다. 이 사우디가 그 넓은 땅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그치. 용병도 없고 그리고 사우디 군을 모집하려면 누가 군대 오겠냐고 석유 부자 나라가 누가 병력하려고 그래서 한국제 무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란하고 화해하자 이게 사우디 입장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이 관전할 포인트가 트럼프가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방해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이란이 짜고 쳤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실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 하여튼 이 와중에 김정은은 웃고 있다.
김정은 왜 웃어요?
김정은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솔레이만을 폭살한 게 이제 김정은을 위협하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이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곳곳에 소제국주의가 발효하고 있어요. 터키도 막 리비아에 군대를 보냈다 그러고 인도의 모디도 그 뭐죠 카시미르 지역인가 네. 거기
네팔하고
특권을 폐지했다 그러고 곳곳에서 이 푸틴부터 시작해서 작은 독재자들이 스트롱맨들이 발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국제 경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국제 경찰을 또 누가 감독하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EU와 미국을 갈라쳐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 문제 때문에 EU하고 미국이 틀어졌어요. 이걸 우리를 이제 계기로 교묘하게 합종연행을 만들어서 한중일이 단결해서 서구의 패권에 맞서야 돼요. 그렇다고 또 한중이 단결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좀 교통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중국을 견제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이대로 가면 만약 중국이 조선업 반도체 다 먹어버리면 한국이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전 세계가 중국에 발목을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에 그 무슨 조약인가 그 IMO인가 뭐 해서 이 벙커 시유로 가는 배를 다 LNG 엔진으로 선박 엔진 터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 규약인데 그래서 LNG로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은 도쿄가 작아가지고 큰 배를 못 만들어요. 옛날부터 뭐든지 걔들은 축소 지향이었어.
아니 아무리 축소해도 배까지 축소하면 어떡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대 지향을 했다고. 제가 이걸 해설할 때 주로 이제 박정희가 스탈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 하는 방식하고 박정희 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수 정예로 굉장히 작은 구멍에다 고도 기술을 때려넣는 게 서유스 시계처럼 서유스의 장기처럼 제한된 지역에 엄청나게 그 기술 제약을 하는 거고 스탈린은 그 반대로 이 농민주의이기 때문에 아니 노동자주의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을 가지되 뭐든지 대량 확대 대량. 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 예를 들면 러시아 카라슈니코프 AK-47하고 미국의 M-16은 총기 철학이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자 하면서 굉장히 고급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정글에서 망했지. 결정적으로 총알이 안 좋았어요. 총알이 안 좋아가지고
총은 좋은데
예, 그때 총알이 엉터리라서 총알이 총 안에서 터져버리고 탄매라고 그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화약 찌꺼기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다가 미국 병사들은 이 소총을 무슨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기 손질을 안 해. 군대가 맨날 뭐 총기 수입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미군도 절대 안 했어. 왜냐면 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 무슨 총을 손질해. 총을 무슨 분해 조립하냐. 근데 다 고장나서 그 미군들이 베트콩 총을 주워서 다 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총기에 대한 철학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총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게 나타나요. 철학이 다르다는 거지. 그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요. 최근 제 해석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도 그런 그 모택동주의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농민 위주로 뭐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탈린은 그 반대로 스탈린은 농민을 혐오했어요. 농민들이 그때 파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스탈린을 엄청 애먹였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스탈린 생각이고 농민이야말로 혁명의 그 선발대다, 선봉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택동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모든 게 농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또 역으로 말하면 중국은 도시화를 높이기만 하면 경제 성장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여기까지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소제국주의를 맞다. 중국의 바로 중국을 일본은 이제 부품과 소재로 다 돌아섰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제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밀려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되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곡지는 한국이 일체의 보도다. 이것도 그냥 짧게 언급하고 문재인 독트린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를 했는데 그 유엔 제재를 절묘하게 피해서 북한에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여기에 내친 김에 철도도 연결하고 가스관도 연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김정은의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김정은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체제 유지지 경제 개선이 아니야. 물론 경제 발전도 하면 좋지. 근데 진지하지 않아. 이 하는 짓 보면 또라이가 또라이. 뭐 스키장에 가서 야 스키장 좋다 그러고 막 물고기 잔뜩 모아놓고 아 물고기 많아 그러고 이 초등학생 행동을 하고 있어.
백마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웃기던데.
그러니까 심시티 무슨 어린애 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주무르는 데 관심 있어요. 이건 진지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그럼 김정은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원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올리려고 그래요. 조선시대 왕도 마찬가지. 인기 떨어지면 왕도 분위기 안 좋다고. 그래서 인기를 올리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은 다 남한이 북침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한이 남침하는 걸 걱정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또 하나 인기 올리는 방법은 핵을 개발하는 거지. 핵 하나 갖고 있으면 뭔가 이 든든한 느낌 들잖아.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도 우리도 핵 가지자 막 이런 소리 하자 많은데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다 망했어요. 경제성장도 망했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었고 핵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 50일 동안 남한을 비방을 안 했다는 거지 북한이. 조중동에는 막 하고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들 북한이 남한을 비방하지 않은 게 50일 됐어. 근데 50일 됐다는 게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 이제 60일 됐지. 북한도 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밑으로 막 대화하고 있을 거라고. 미국도 이 이란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으로 대화하고 있더라고. 전 세계가 속았어.
다 속았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김정은이 경제개발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버렸는데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어쩌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이 민주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계속 그 자한당이 정권을 뺏기니까 그리고 또 푸시가 털어버리니까 남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북한 입장에 딱 생각하면 남한 못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 근데 진짜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 목숨 걸고 결단을 내려야지 뭐 니들이 못하니까 난 못 믿겠어 이런 소리 하면 그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주도해서 이 국면을 전개해야지 상대방이 딱 맞춰주면 따라가겠다. 이건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겁한 짓이고 김일성도 그렇게 안 했어요. 남북한 관계 7.4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김정삼하고 김일성 회담하려고 한 거 보면 김일성도 그나마 생각이 좀 있었다고. 근데 김정은은 양아치고 아니 김정일은 양아치고 김정은은 김일성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김일성은 스스로 뭔가를 많이 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했다고. 옳고 그룹을 떠나서 뭔가 한 거야. 근데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가 떠미게 해주면 뭐 삼키겠다 뭐 이러고 있어.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수가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 김정은은 배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쓰겠냐고. 다음 꼭지는 안서방 왔냐. 오늘 처리됐죠.
안서방 너무 묻혀가지고. 네. 존재감이 없어.
뉴스가 너무 많아서 안서방 왔는지 모르겠어.
맞잖아요. 오긴 왔는데.
안서방 다음에 안서방인데. 지역이 없는 지역주의자 안철수 이렇게 됐어. 최근 또 뭐 호남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호남 사람들은 안철수 전혀 안 찍을 것 같아요. 하여튼 조선일보가 그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을 비호감 1, 2, 3위 올림픽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제가 그 짤을 봐서 실제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면 한심하다. 이렇게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다. 다음 곡지는 호주 산불. 뭐 뉴스를 보니까 호주의 소방관이 지금 3,000명밖에 안 가 있다는 거예요. 포항 산불보다 더 적은 인간 아니야. 그 3,000명이 어떻게 그 산불 났거냐고. 그 산불도 아니고 덜불이야. 근데 이 5만 년 전만 해도 호주가 다 초원이었어요.
5만 년 전이요?
그렇죠. 내부에 섭지도 많고.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네, 5만 년 전에 그 애보리진들이 호주에 건너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그렇죠. 호주가 원래 이 초원이었는데 사람이 가서 다 개판처럼 거야. 그런데 백인들이 가서 더 망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안 살면 된다고 애보리진도 떠나버리고 가만 놔두면 다시 그 섭지가 회복돼서 수풀이 무성하게 된다고.
근데 요새 산불 나는 거는 약간 건조된 그게 온난화하고 관련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못 거냐고. 제가 볼 때 호주 정부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중국에 요청하면 중국 소방대 한 10만 명만 출동하면 충분히 끄고 남지. 근데 뭐 백호,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 아직도 백호주의 자존심. 중국에 와서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걱정이라고.
아, 와서 눌러붙을까 봐.
그렇죠. 그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이 지금 인류의 위기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오염됐다 그러잖아. 국제사회에 이 의존해야 돼요. 전 세계 소방대 다 와라 이래가지고 불을 꺼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호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은 인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인데 자연은 스스로 밸런스를 잡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탄소가 공기 중에 많아지면 지구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덜 불이 많이 났어. 오히려 인간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불이 안 나지. 인간은 산불을 끄지만 자연에게 맡기면 그냥 영원히 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 탈 때까지.
더 이상 탈 게 없을 때까지 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류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이게 단기간에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았다 치고 이게 이제 회복되려면 100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극지방 원래 눈이 많이 안 와요. 남극지방이 진짜 눈이 안 와요. 1년에 강수량 0mm. 다음 곡지는 죄수가 없어서 감옥 문 닫는 네덜란드. 이것도 옛날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징역형 대신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죄수 한 사람 징역 시키는 비용이 교도관 한 사람 인건비예요. 그래서 교도관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죄수 한 사람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이라 생각하면 돼. 그거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지. 웬 돈 낭비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놓으면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네덜란드처럼 이 징역형을 앞으로 선고하지 말고 개망신형 이런 걸 줘요.
개망신형.
사람이 진짜 이 개과천선되는 거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봉사가 뭐 하냐 봤더니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뭐 파 뽑고 막 고추밥 메고 그런 거 하더라고. 고추 따고 막 김 메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자서전처럼 써놨는데 읽어보니까 막 자기는 엄청 반성해서 엄청 열심히 밭을 맸다는 거야. 남들은 반밖에 못 맸는데 자기는 비닐하우스 한 고랑 다 맸다는 거야.
열심히 했네.
그 이야기 쭉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이 사회봉사를 하는 게 진짜 이 개과천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교도소는 최악이에요. 교도소에 있으면 범죄자들이 아, 우리 동지가 이렇게 많구나 하고 감격을 해서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어.
더 좋아해.
그리고 또 온다고. 동지들이 그리워서. 세례, 자기들도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세계예요. 감옥이 하나의 세계라고. 그래서 아, 우리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구나 하고 아, 나는 범죄자구나 하고 그러므로 나는 범죄자답게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계속 교도소에 오는 거야. 교도소를 없애버려야 교도소에 안 가지. 그래서 무조건 가둬놓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야 돼요.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려면 사회가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죗값을 치른다 그러는데 난 그 말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없다고. 사람 한 대 펴놓고 그럼 또 나 한 대 때려 이러면 이제 샘샘이 된다. 뭐 이게 어디 있어. 한 대 때렸는데 자기도 때리면 두 배로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한 대 때렸는데 니도 나한테 때리라고. 이거는 범죄를 따블로 한 거지. 그게 왜 죄값이 치러졌냐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없고 죄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가 선행을 해서 그걸 물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100이라면 선행을 101로 하면 된다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게 죄를 지은 거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지. 값을 치르고 없어지고 그거는 돈 내면 무죄되고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 뭐야 면죄부. 교회에 돈 갖다 바치면 죄가 없어지고
헌금 헌금
그렇죠. 그거는 엉터리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징역을 치르고 나온 사람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징역을 치른다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래서 선행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반사회적인 공격 행동이라고.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끼리 모아놓으면 안 되죠.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맞다. 네. 다음 곡지는 구조론의 진실. 제가 옛날부터 하이퍼루퍼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2020년까지 된다며 좀 옛날에 이 일론 머스크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언제 한번
그만 안 되잖아. 그만 내 말이 맞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요
말을 하려고 그 지금 계속 기다리신 거잖아요.
기다렸는데 시간이 잘 안 가네요. 근데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초적으로는 넌센스다. 구조론적으로 보면 어떤 한 가지 장벽을 넘으려면 실제로 한 다섯 가지를 넘어야 돼요. 특히 하이퍼루프는 뭐 어떤 문제냐면 분기 문제가 있어. 철도는 두 개가 갈라지잖아. 계속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뭐 구로역이나 이런 데가 보면 그 뭐 레일이 잔뜩 있어. 뭐 10개, 20개 있어. 근데 하이퍼루프는 그게 100개 이상 되는 거지. 이 서울역에서 하루에 10만 명 이상까지 출발할 수 있는데 기차 한 량에 그게 많이 못하고 한 60명이 탈 거예요. 그러면 18량까지 있더라고. 그러면 한 번 발차하는데 1000명까지 탄다는 거죠. 그럼 5분에 한 대씩 가. 많이 갈 때는. 그러면 한 시간에 몇 명이야. 하여튼 하루에 그 24시간 돌아가면 한 10만 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이퍼루프는 10명이 타는데
다 계산했어.
하루에 만 번 출발을 해야 돼. 그러면 3초에 한 번씩 이 기차가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럼 3초에 한 번씩 차가 막 들어오는데 이걸 어디서 내릴 거야. 뒷차가 앞차 막 밀어버리는데.
아니 3초만에 내려야 돼.
튕겨 나가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리니어 모터인가 이걸로 가는데 이게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70km 간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km 접근하면 속도가 늘어진다는 거죠. 속도가 빨라졌다가 늘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 오르막내리막도 있고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직선으로만 깔아야 돼. 제가 볼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사우디 빈 살만까지 돈 많은 사람이 만수르하고 둘이서 그 사우디 사막 이런 데 깔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곧 자기 자가용으로 쓰는 거야. 부자들이 한 미국 부자 한 1,000명 모여서 한 사람당 1,000억씩 내고 자가용 비행기 한 대씩 사는 셈 치고 성격은 미국 다 틀어서 한 1,000명 거기서 도, 그 가족까지 한 10,000명 그렇게 제한해 놓고 자가용으로 쓰면 그거 조금 먹힐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소가 많다. 근데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크게 만들면 돼요. 근데 하이퍼루프를 크게 만들면 그게 KTX야. KTX도 지금 속도를 두 배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500km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오송역이라든가 뭐 세종역 그 막 지자체장들이 다 우리 동네 역 이래 가지고 자꾸 막 밀어넣는다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선형 개량하고 대구 시내를 그 지하로 통과하고 계속 이렇게 돈을 더 쏟아부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게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그 왜 콘코드 여객기도 얼마 전에 그쵸. 없어졌잖아요. 돈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음 문제도 있고 최근에 소음을 해결했다는 설이 있어요. 네, 다음 곡지는 나스카 지상화 추가 발견 100만 3개. 드론 촬영으로 이 뭐 50개 이상 더 발견했다는 게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옛날부터 전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 보면은 무슨 책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불가사의 신기하다 막.
네. 근데 이게 무슨 불가사의냐고. 일단 여기 보면 작은 것은 5m짜리도 있어요. 큰 게 큰 거지. 작은 것도 많다고.
아, 많구나.
그리고 이걸 만들 때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그 라인에 쭉 늘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야. 왜 안 보여? 보이는데. 사람이 그 손에 쭉 늘어서 보라고. 다 보이죠. 아, 너 저기 있어. 너 저 오른쪽. 너 오른쪽. 다 보인다고. 왜냐하면 그 디자인이 그 도자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상화가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자기나 이런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만드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본 거야. 그 설계도를 봤다고. 근데 안 보이긴 뭐가 안 보여. 다 봤지. 다 보이는데. 이게 안 그 보인다는 건 제가 볼 때 개소리인 거야.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위에서 봐야지 보이는 거잖아.
아니 그걸 만드는 과정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걸 왜 제작했을까 하면 그 사람들도 제작해서 뭘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작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근데 제작하는 과정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지. 한 명이 만든 게 아니고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야 일렬 정도로 써.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막 지휘하고 대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엄청 재밌잖아.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 전 초등학생부터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안 보여.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만드는 과정에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 요게 그 벌새의 오른쪽 날개야. 요게 왼쪽 날개라고 애들 자기 꼬맹이한테 얘기 좀 재밌잖아. 꼬맹이가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럼 아 이거 거미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뭘 위해서 만들었다 보통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동료님 말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그 안 보이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안 보이는 거고 그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현장에 딱 가보면 아 이게 원숭이 꼬리야. 아 요건 거미 날개야. 아, 요거는 새의 풀이야.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이 쭉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돼. 그래서 안 보인다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이 안 보이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야.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린이면 다 알잖아. 자기가 프로그램을 다 했으니까. 지가 만들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지. 자기는 안다고. 자기가 내가 일기서 놓으면 다른 사람 못 읽고 내만 읽을 수 있어. 그 시간 오늘 앞일이 났어.
근데 나스카 이게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렇게 큰 그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게 그 네, 이유
저는
때문에
그거는 확대법으로 만들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말뚝을 박아놓고 쭉 라인을 연결해서 여기서 말뚝에서 여기까지 5m라면 5배로 확대하자면 25m에 말뚝을 박으면 돼요. 그렇게 쭉쭉 말뚝을 박아서 라인을 쭉 연결하고
아.
그 사람들이 와서 돌을 치우면 돼. 근데 그렇게 확대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직접 만들어 열심히 만들면 돼. 그러니까 감독이 뛰어다니면서 보는 거지. 왜냐하면 종교적인 상징물은 원래 잘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잘 보이면 그게 어떻게 종교적인 상징물이겠냐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지상에서 잘 안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 나중에 온 사람은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 뭐 옛날 사람들이 피라미드 적을 어떻게 만드냐. 충분히 만들어요. 계속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거고, 하나는 왜 만들었지 하고 하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만들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확대법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그 그림 중에 작은 게 있어요.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다고. 그거는 충분히 그 확대법을 안 써도 그냥 노가다 열심히 하면 만들어.
네, 그건 뭐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조론 입장이 뭐죠?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죠. 좀 쉽게 핵심은 종교적인 상징물인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그 축제라고. 그런데 종교라는 게 원래 축제예요. 그리고 검색해 보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라인을 따라 쭉 걸어가는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그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파도판처럼 굉장히 기계적인 것도 있고 마치 측량을 해서 만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의미 없이 직선을 쭉 그어놓은 것도 있고 별별 이상한 게 다 있는데 그 만드는 의미가 다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경사진대에 있어.
아, 평면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 보면서 보라고 만든 거야. 근데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족이 못 보게 만들자. 우리 부족만 알게 만들자. 그 점점 평면에다가 이 안 보이게 공중에서 봐야 보이게 공중에서 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사람 자기들만 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놓고 원숭이 춤을 추면서 지나가면 이제 원숭이 에너지가 우리한테 온다. 우리는 원숭이처럼 강해질 수 있어. 근데 이웃 부족이 알면 안 돼. 우리가 원숭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이웃 부족이 모르게 해야 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혹은 지역 축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피라미드 그거 왜 만들었냐고. 진짜 이유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을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농부들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농부들이 막 시골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수가 나서 싹 밀어버리면 옥토가 새로 생기는 거야. 잡초도 없어. 그래서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 반란 일으킨다고.
아, 그거 그 비슷한 거 알 것 같아요. 군대에서 잡초 뽑게 시키잖아.
계속 일을 시켜야 돼.
뭐라도 시켜야 돼.
안 그럼 사고나. 사고나. 자기들끼리 축구하다가 뭐 다리 부러졌다 그러고 막 주먹질하고 원래 구석에서 취사병들이 골 구워 먹고 취사병 어디서 모아야지 내가 다 알아.
아, 진짜 뻔치시야. 불 뽑는 거 또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민들은 항상 축제를 하거나 항상 뭔가를 해요. 할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시간 좀 지났습니까? 네. 다음 곡지는 설덕의 전제. 제가 또 이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뭐 누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런 소리 하길래
기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진중근이 그런 말했다는 설도 있고 읽어보진 않는데 뭐 신문 기사에 진중근은 로고스, 뭐 유시민은 파토스 이렇게 제목을 보고 나더라고. 근데 진중근이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진중근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자가 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설득의 기술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하는 굉장히 쉬워. 외국인이 한국인을 설득하는 굉장히 쉬워. 일단 한국말을 잘하면 돼.
그럼 다 설득돼. 네.
특히 피부 색깔이 흰 백인이 한국말 잘하면 다 좋아해. 모로몬 교성 교사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3개월 동안 한국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영어 배우려면 10년 동안 공들였는데 그 사람도 3개월 만에 한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지.
로봇 할리.
2012년부터 한국어를 잘 못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것도 왜 그러냐고.
왜요?
아마 띠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닐까. 그 모로몬교는 그 평생 한번 선교를 해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근데 이제 모로문교 신도가 줄어들었는지 젊은 사람이 선교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2012년 이후부터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국인 모로몬교 신도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황당해. 하여튼 옛날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키가 크고 나이도 젊어. 어린 녀석이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저 영어로 얘기 한번 해보려고 막 영어로 이제 얘기했거든. 그래서 안녕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야.
아씨 이게 아닌데.
무슨 한국인이 한국인을 설득하려면 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럴 거 이제 가짜로 아
남원이지 뭐.
그렇지. 나도 남원이야 그러면 돼요. 아니면 이제 학교 어느 학교 나온지 물어보고 아 동문이네 그러면 되고. 뭔가 같은 점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회창이 이제 흥부동 오이를 먹는 것도 자기도 같은 인간이다. 난 로봇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지. 박근혜도 포장 받쳐서 오뎅을 먹고.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뜬금없이 아바타라고 그랬어. 사람이 아니라 아바타.
뭐야.
근데 아바타라는 말에는 사실 그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왜 안철수한테 그게 먹히냐 생각해야 돼요. 민주당이 안철수를 이명박 아바타라고 공격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먹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먹혔을까? 그건 안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바가 바로 이명박 바인 거예요. 노무현 노빠가 있고 문재인 문빠가 있는데 안바는 사실 이빠가 옮겨온 거야. 그러니까 아바타지. 이명박 지지자들이 안철수 지지자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그 안철수나 이명박이나 같은 세력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냥 안철수는 이제 진중권 말로 가호가 없다, 권위가 없다,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없고 이명박 하순이다. 진짜 하순이라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없으면 하순이 돼요. 뭐 권력 없는 걸 집권하면 박근혜 봐 최순실을 하순이 돼버리잖아. 자기가 권력이 없으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골수 중성파 안철수 지지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 안철수가 내가 아바타입니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그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냐. 아, 쟤 아바타 맞네 이렇게 해본다.
아 몰랐던 사람도 괜히.
그렇죠.
아.
그건 이해창의 병력 구슬이나 나경원의 피부과 구슬도 마찬가지예요. 나경원이 제가 봤을 때 피부과에 돈을 안 줬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나경원한테 돈을 줬지. 고급 손님한테 1억씩 받아내면 안 돼요. 1억 피부과라고 1억 달라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몰래 이제 나경원한테는 공짜로 해주고
소문내라고.
그치. 피부과 선전해야지. 이회창의 병력도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제가 봤는데 40몇 킬로 170 충분히 가능해요.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
아, 그 신체 사이즈가.
예. 그 제가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체중이 40몇 킬로인데
그래요? 네. 남자가?
그렇죠. 팔뚝이 이렇게 굵어. 근데 그러네? 몸이 꽉 말랐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 커트칼로 자기 배를 난자해가지고 위장이 다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 아니 근데 그 밥을 안 먹더라고. 근데 일을 잘하더라고. 힘이 세요.
그건 맞죠. 왜 밥 먹는 거하고 힘 쓰는 거하고 비례하지 않아.
하여튼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깡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묻는 것은 실제로 이회창 아들이 군대 갔냐 안 갔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 있냐 이걸 묻는 거라고. 안철수도 아바타입니까? 나 아바타 아닌데. 이 해명하는 거는 등신 같은 소리고 이회창한테는 너는 국가를 위해서 뭘 희생했냐 이걸 묻는 거라고. 노무현처럼 뭐 종로에 출마하고 왔냐. 노른자위만 빼먹고 희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군대도 자식들 군대도 안 보낸 사람이 뭘 희생했냐.
그러니까 너도 국민의 하나가 맞느냐.
하여튼 일반 국민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유해창은 희생을 안 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상징이지. 유해창이 희생 안 했다는 것을 덜추는 상징이지. 실제 군대 갔냐 안 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 다 알아. 바보 아냐. 김대협 때문에 속아서 유해창 안 찍었다. 딱 개소리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해창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고 희생한 적이 없으면 골수 충성파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회창이 대통령 됐을 때 국민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 나라가 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회창 아들 군대 가냐 안 가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회창 같이 자기 희생을 안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얕잡아보고 말을 안 듣고 국민이 대통령을 얕잡아보면 박근혜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려면 자기가 먼저 희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옛날 그 학습지 유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일단 이제 길 가는 꼬맹이를 잡고 야 너 반 반장이 누구냐고 물어요. 반장 집 도집이다 하면 가서 반장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냥 꼬맹이한테 물어서 알아낸 거야. 아무개야 내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 반장 집 엄마 깜짝 놀라서 왜 왔니 막 이러고 이제 하여튼 반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반장은 당연히 학습지를 안 사지. 근데 딱 들어오는 태도 굉장히 당당하기 때문에 그 반장 부모는 쫄아서 혹시 선생님이 왔나 막 머리둥절한 거지. 뭐 기관에서 나왔냐 이러고 있는데 반장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그 반장 이름 팔아먹으면서 반장 또 이 학습지를 보는데 니는 안 볼 거냐 이러면 다 넘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파까지 가야 돼. 근데 주인이 아줌마가 커피 한잔 내오겠다 하면 끝났어. 이제 그건 완전히 해결된 거야. 그리고 걔 이름을 팔아서 또 그 옆집을 공략한다고. 옆집 철수도 하는데 니는 안 할 거냐.
처음 뚫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이후부터는 쉽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예를 들면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옆판도 딱 그 수법을 쓰는 거야. 아. 왜냐하면 그 백과사전 사는 놈은 미친 놈이거든. 근데 미친 놈의 친구는 또 미친 놈이야. 그래 그 미친 놈을 이용해서 또 다른 미친 놈을 찾아내는 거지. 계속 그래서 어차피 그 영어로 된 백과사전 누가 읽어보냐고. 아무도 안 읽어보지.
아니 근데 한국에서 파는 것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하여튼 내가 본 거는 영어로 된 걸 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고 하여튼 그 백과사전 판매 1위 돼서 뭐 판매왕이 쓰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읽어보냐고. 어차피 장신용이지. 그러니까 아 요즘 트렌드는 이 백과사전을 사는 거구나 하고 다 사는 거야. 집에 특히 사장님들은 서랍장에 백과사전 쫙 깔아놓으면 직원 들어와서 보고 벙쳐가지고 아 역시 사장님은 이거 다 알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돌아앉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마음을 돌아앉게 만들어야 돼. 진중권 같은 아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점점 등을 돌려. 마음이 점점 돌아선다고. 왜냐하면 잘난 척을 하면 그래 니 잘났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 자기 편을 설득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닌 적을 설득하는 게 정치라고. 정치는 다스리는 건데 다스린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편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엘리트들은 다 자기 편끼리 모여있다고. 수학자들 모이면 다 수학자지. 근데 같은 수학자들끼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 잘 푼 놈이 왕이야. 정답 맞추는 놈이 왕이라고. 근데 국민들은 안 그렇거든. 국민들은 답을 맞추면 그래 니 잘났냐 이런다고. 그래서 엘리트들은 자기도 대중과 같은 인간이다. 나 로봇가 아니야. 나 엘리트가 아니야. 나 너희 일반 국민들 똑같은 인간이야. 이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에토스고 파토스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소파에 마주 앉는 것. 그리고 눈을 맞추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눈을 맞추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안 맞춰요. 그래서 국민들은 누구를 찍냐 하면 정치를 찍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찍는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인가.
누가 내 새끼?
나 생긴 것부터 보고 조금 나를 닮은 놈을 찍어. 내가 김씨라면 김씨를 찍어. 내가 노동자라면 노동자를 찍고.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사람 찍는 거야. 자기 비슷한 놈을 찍겠다고.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험 밑바닥 생활을 해서 다양한 인간과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카도 불고 통기타도 연주하고 별걸 다 해야 돼.
뭐야 그럼 정치인 이상이잖아.
이 미남들은 일단 여성표를 확보해. 그러니까 이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설득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출발점이다. 에토스는 카리스마, 신뢰 이런 건데 이 에토스에 이게 다 포함돼요. 첫 번째는 설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축구라고 하면 패스가 잘 돼야 되고 음악이라면 앙상벌이 돼야 되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궁합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 한 사람은 귀족이고 한 사람 천민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서로 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권력이 있든지 매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역량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허당이야. 그게 안 돼.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감성에 호소하는 심파.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때 항상 보면 선거 유세할 때 보면 그 TV에 나온 그 뭐라 그럽니까 연설자가 막 울고 그러잖아요.
까마귀 눈물 같은 거.
옛날 유비도 보니까 엄청 잘 울더라고. 자 유비가 정치 구단이구나. 맨날 울어가지고 참.
그게 그 의미야. 그게 그거였어. 네.
로고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팩트가 중요하다, 자꾸 로고스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같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 그런 거예요. 같은 학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같은 사람끼리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희생.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에토스에 포함시켜서 말할 수가 있다. 파토스는 페이소스다. 로고스는 말로 뜨는 거다. 저는 김호준도 보스 양복 환불로 떴잖아요.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유권자는 잘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찍으려고 그래요. 자기하고 비슷한 인간을 찍으려고 그래요. 자기와 감정이입이 되거나 뭐라도 통하거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님 그 김어준의 양복은 그게 뭐 어떤 왜 그게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예?
김어준의 양복이 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양복 스토리 모르세요?
뭐 대충
외국에서 놀고 먹다가 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뭘 할까? 한국 관광객들한테 그거 뭐라 그러냐? 관광지 소개해 주는
가이드?
예, 가이드를 짓을 한 거야. 그러려면 일단 신뢰가 좀 있어야지. 그럼 양복 하나 뽑아 입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지.
아, 그게 성의.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는 그 성의가 없었던 거야. 김어준도 양복 한벌 입고 가이드를 했는데 안철수는 아바타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뭔가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 이회창이나 그 나경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의를 보여라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은 다 삭발도 안 했잖아. 다 삭발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성의하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남들 다 머리 빡빡 깎고 이현주도 그러고 있는데.
그니까 이현주도 깎았는데.
자기 안 깎냐고. 자기 얼굴에만 자꾸 공을 들이고.
그거 성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피부에 신경 많이 쓰는 거 성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대중들을 엿먹인 거예요. 이를테면 영화배우들도 일부러 막 얼굴에 흙 바르고
그러니까 왜?
장동건도 막 미친놈처럼 눈 뒤집고 그러고 막 자기가 너무 미남이기 때문에 미남 안척 막 이렇게 한다고. 아니,
정우성도 보면 막 그렇죠? 얼굴에다 칼 자국 막 내고 막
원래 미남들은 좀 흙 묻히고 그래야 돼. 미남이 막 화장해서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아 그럼 짜증나지.
재수없죠. 기생오라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남일수록 막 얼굴에 똥 묻히고 흙 묻히고 나경원도 머리 빡빡 깎고
그치.
진짜 나 그거 지켜봤다고. 저 인간 진짜 정치할 사람이면 머리 깎아야 된다. 그 정도 성의를 보여야 돼요. 나경원은 성의가 없어. 국민이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 질문하는 것도 추미애도 삼보일배에서 무릎이 망가졌는데 안철수는 단식 투쟁도 안 했지.
그렇죠.
한 게 뭐냐고. 김대중 대통령도 단식 투쟁했고 김정삼도 했어. 황교안은 쉬어고 그건 안 쳐줘.
황교안은 하루 단식 꼭 하루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가짜 진정성이라도 보여줘야 돼. 가짜 진정성도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그렇죠. 국민이 시키면 하겠다는 엉덩이를 밥솥으로 깔아 그러면 까는 척을 해야 돼.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갑이고 어리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국민이 갑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명령하면 하는 척해야 이게 어리라고. 근데 나경원은 아주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성의 없는 거야. 근데 김어준도 성의를 보였다는 거지. 그리고 학습지 외판원들도 일단 반장한테 먼저 찾아가잖아. 절차를 밟아가는 거야.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오면 그 성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에토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파토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로고스를 가야 이 성의 있는 설득이 되고 그냥 로고스 팩트를 따지 사실을 따져보자. 김호준 그 유시민 알릴레오 그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진중권이잖아.
그게 진중권이지.
그 이전에 국민과 마주 앉아서 국민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유시민은 그걸 좀 했어.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유시민은 많이 참았다 그러더라고. 참는 게 국민 입장에 보이는 그럼 국민은 아 승리에 있네. 보통 유시민은 뭐 그때 국민을 이겨 먹으려고 넌 요거 모르지 나도 알아 맞아 맞지 이렇게 국민을 계속 이겨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요걸 먹으면서도 계속 참고 있는 게 시청자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유시민이 이제 대권 야심이 있구나. 저쪽에 줄을 서야 되겠다. 평소에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꾸꾸이가 있어. 생각을 딱 고쳐보는 거죠. 저도 유시민을 좀 다시 보고 있어요. 좀 참아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하고 그러고 이기고 싶다고 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져줄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1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